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에 참된 깨달음과 복음에 참된 은혜가 우리의 심중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겠고 우리의 마음이 어둠이 환한 빛으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없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밝힐 능력이 없기에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환한 빛으로 역사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의 깊고 비밀한 뜻들을 함께 깨우치 않은 복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인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이 의롭지 못한 존재, 곧 불의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얼마나 불의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심으로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증거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불의로 진리를 억눌렀으며 그리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벌레 형상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이로 인해서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같은 온갖 악들을 다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완악함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범죄한 자는 반드시 죽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라고 말합니다. 때로 어떤 잘못이나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이전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겼던 그런 죄들이 백주 대낮에 버젓이 자행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옳다, 괜찮다라고 두둔하는 심리에서 나온 일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지적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도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이들과는 달리 이런저런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될 자라고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로마서 1장에서 묘사된 사람과는 다른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칼날을 겨냥하는데 그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2장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는 당신들과는 다르다, 최고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평범한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자기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는 적어도 다른 존재라고 하는 구별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자신이 정죄하는 그 정죄를 자신은 받지 않는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사람들 판단하는 그 사람도 정죄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판단하는 그 사람이 판단하는 그 일을 똑같이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조인들, 때로는 미투운동을 주도해 떴던 사람들,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이 그토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 죄에 걸려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앙했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사회에 그렇게 기부할 수 있는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얼마나 많은 엄청난 그런 잘못된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진리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너는 심판받는다라는 이 선언만으로도 충분한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덧붙인 것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자신은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하는 인간의 착각을 깨부수기 위함입니다. 어떤 일은 막 나가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편적 기준 혹은 상대적 기준을 따라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의도와 생각이 선하다라는 것만으로 점수를 주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숨은 동기와 의도도 선해야 되고 마음의 품은 바를 행하되 시종일관 완벽하게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우리와 같은 자신의 피조물이 선을 단순히 알거나 말하는 정도가 아닌 실제로 그 선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원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원한 바를 실행하되 시종일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바르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에 의해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최종적 선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사람이 무엇을 행해서 의롭다는 선언을 듣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함의 기준, 표준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율법이죠. 율법이라는 표준에 따라서 옳고 바르게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시종일관 완벽하게 행해야 참된 영생과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십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셨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지켜 행하리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순종해야만 되는 의무와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율법은 피조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고 구속받은 신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름에서 율법은 우리를 옥죄거나 강요하는 수단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향한 선의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장 24절부터 3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면 인간이 타락한 욕망을 따라 살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면에서 욕망을 따라가는 덫에 걸리지 않도록 율법을 계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지켜야 될 책임이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앞서 율법은 모든 피조물들, 모든 구속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될 책임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1장 18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센스가 붙어 있습니다. 마음에 그 센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덕법을 알아먹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런 작동 원리와 원칙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이 부패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잘 알지 못합니다.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 적극적 사고방식 있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최면을 걸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인간은 전적으로 선을 행하기에 무능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뭐라고요? 판단하는 당사자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자신이 행하는 것이죠. 이게 자기 모순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죄야. 그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라고 말했던 그 사람,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된다고 말한 그 사람이 오히려 자신이 정죄한 그 죄를 행하든지 자신이 정죄한 그 죄는 아닐지라도 다른 죄를 행하는 이것 자체가 인간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아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옳은 것을 행하고 그런 것을 물리칠 힘과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전제로 본문 12절에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율법 안에 있는 자라는 이 말은 명문화된 소위 모세 율법을 소유한 사람 곧 유대인을 가리키지요. 그리고 율법 없는 자란 율법을 소유하지 못한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먼저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유대인을 겨냥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 고상한 내용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심지어 가르치게 되면 또 자신이 갖고 있는 높은 도덕적 수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 자신은 그들과는 다른 범주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구별된 존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개혁교회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다라고 착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알아주는 교회, 유명한 교회, 내어놓으라는 교회 다니면 본인도 또 일반적으로 매우 경건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으로부터 신앙의 지도를 받으면 본인도 그 수준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구원은 개별적으로 받지 집단적으로 받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남편들이 내 안에 치마 가랑이 붙들고 천국 가겠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는데요. 그것은 정말로 당치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율법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대로 사는 사람, 그것도 시종일관 한 번의 실수도 없지 끝까지 완벽하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소유했다는 것으로 심지어 율법의 훈도여 선생으로 자처한다고 해서 그가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미간에 율법 상자를 붙이고 손목에 율법을 메고 다녔죠. 그러나 그들은 외적으로만 지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리와 입술은 온통 율법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흔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가리켜 걸어다니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향한 주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였으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주님의 평가예요. 입으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특권의 상징인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왜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이런 질타를 받아야만 되었을까요? 왜 도리어 정죄를 받아야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율법을 받기는 했지만 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을 알고 있다는 것과 법을 지키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귀로 듣기만 하고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지켜야 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그러지 못함으로 죄인으로 정죄당한 것이죠. 그러면 이런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관계와는 다르게 그 특별한 관계와는 다르게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과는 달리 무엇을 행해야 될지에 대한 성문화된 율법의 지침을 하달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방인들이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율법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지 못한 이들을 가리켜 이 할례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할례에 대해서는 이제 2장 후반부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권은 율법을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울이 계속 논증에 가고 있는 내용은 뭐냐? 너희가 율법을 받았느냐? 너희 정말 율법 행하는가? 너희 할례 했느냐? 너희 정말 마음에 할례 받았느냐? 바울이 그렇게 지금 도전하는 거죠. 이런 도전 앞에 유대인들이 할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유대인에게만큼은 명백하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명백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범하면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런 경우와 다릅니다.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은 율법을 계시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정죄당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야 이미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기준과 원칙을 따라서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율법을 계시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어떻게 정죄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에 대하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들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처럼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받지는 못했지만 그들도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근거로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율법이 명하는 일을 행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알고 있죠. 제4계명은 안식일 계명으로서 모든 계명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계명을 보시면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들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라고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제시했어요. 그러나 부모의 공경 계명, 간음, 살인, 거짓 증거와 같은 이웃 사랑의 계명과 관계에서는 왜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보편적 자연인들은 맞습니다. 당연히 부모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실에 다 동의할 것이기 때문이죠. 흔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자연법이 시작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 가서 보세요. 살인, 간음, 도둑질을 옳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느 대륙에 가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데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의 일, 이것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우리처럼 인간이 태어날 때 아담의 타락한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말하지 않아요.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태어날 때 타락하기 전 아담과 같은 원시적 의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마음에 새겨진 법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라고 기록한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대로 새 언약의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오해죠. 곡해죠.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은 거듭난 신자의 마음에 새겨진 법이 아니라 모든 자연인의 양심에 새겨진 인간의 본성의 법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보편적 자연인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조문이 새겨져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싸우는 것도 이런 자연법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누가 다툰다라는 말은 모종의 기준이 그 사람 안에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너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그러면 쓰나? 이런 말을 한다는 말은 모종의 기준이 마음에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에 새긴 법 누가 새겨주셨을까요? 제가 새겼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 안에 새겨두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우리 안에 모종의 법, 즉 옳고 선한 것에 대한 어떤 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명백한 증거를 가리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대개 부끄러움도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은 인간의 자의식과 이성적 능력 그리고 도덕적 의무감이 결합된 형태로서 양심은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경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삶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레프리 주심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축구 경기할 때 심판과 같은 역할을 양심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나 선악과 관련해서 도덕적인 판단과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양심은 마음의 법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양심이라는 명백한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의와 개념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은 깨닫는 마음인데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달라고 간구했거든요. 이게 바로 양심의 작용이죠. 그리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이 폭력과 살인을 행사할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나아가서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하므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죠. 내 마음에, 내 주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다 무슨 표현인가 하면 인간의 양심을 염두에 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휘네이데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한 30번 정도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데 3분의 2 이상이 바울 서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양심하면 선량하고 착한 마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 양심이라고 하는 어원적 의미는 선량하고 착한 마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본래 이 단어의 뜻은 뭐 conscience 영어로 con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 science, science라는 이 말은 알게 된다, 알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라틴어에서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면에서 양심이라는 이 말은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 합의 혹은 지식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도덕 혹은 상식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 간음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서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간음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십계명이 명백하게 금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대로 성문화된 율법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제가 지금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은 지금 성문화된 율법,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율법을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간통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하는 성문화된 법이 공포된 한국 사회와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간음죄로 피소당한 이 피고인을 무엇을 근거로 정죄할 수 있죠? 정죄하면 피고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간통죄가 있다는 사실조차 들어보지도 못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나를 정죄하는가? 도대체 몇 조 몇 항이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 특별히 한국 사람의 경우 이미 대법원에서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무엇을 근거로 나를 정죄하느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아무 할 말이 없나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멱살을 붙들고 야, 이 자식아, 내 양심이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이런 말을 하고 싶겠죠. 그렇지 않나요?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토대로 옳고 그름을 아는 선천적 지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비교적 양심에 큰 상처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노후가 편안하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 심각한 죄를 짓지 않으셔야 돼요.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이전에 지었던 아픈 상처가 자신의 그 연단된 마음을 찌르기 때문이죠. 물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케 되어 더더욱 그리스도의 위를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를 주님께서 베푸시긴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마음의 큰 상처를 받지 않는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들 꼭 기억하십시오. 혈기방장하게 그렇게 술 먹고 험한 짓 하지 마세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한 의대생도 결국은 어쨌든 술을 먹어서 목숨을 잃어버렸잖아요. 사람은 양심으로 어떤 행위가 그 도덕법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 도덕법을 어기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해서 그것은 나쁘다, 좋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합니다. 성문화된 율법 조항처럼 구체적인 율법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양심의 찔림을 받기도 합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과실로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 소방관이나 119 구조대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을 구해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구해내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도덕적 양심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각 사람마다 양심의 기준이 다르고 양심의 수준도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심은 어떤 영향을 받아서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하고 깨끗해지기도 하고 지저분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양심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양심 안에서 고발과 변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범했는데 어느 때는 너 잘못했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는 양심의 소리를 듣죠. 그러면 또 다른 마음에서 아, 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었어. 다들 그렇게 살지 않아?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 자기 스스로를 도닥거립니다. 이처럼 하나의 양심 안에서 고발과 변명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게 되고 갈등은 고발과 변명 사이에 어느 한 마음에 마음을 귀착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한 사람이 피의자를 겨냥해서 검사가 고소하고 변호사가 변호하는 이런 일들이 마음의 법정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루타르트라는 사람은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낭비하고 상실한 후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인간을 붙잡고 계시는 마지막 끈이며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에게 인간이 버렸으나 돌아갈 집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회상시키는 마지막 수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양심이 있습니다. 옳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맞다라고 인정하지만 악하고 무익한 행동에 대해서는 자책하고 탄식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 안에 심어 놓으신 양심의 작용입니다. 이처럼 어떤 행동에 대하여 사람들이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안에 자신의 행동을 판단할 만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처럼 성문화된 율법 행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모종의 법을 기준을 자기 안에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과 이런 법이 없다면 어떻게 옳다 그러다 나쁘다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양심을 따라서 특별히 구속받은 새로워진 양심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타락하기 전 아담의 본성 안에 심어놓으신 그 본성의 법이 인간의 마음 안에 완벽하게 간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본성의 법이 흐려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모습을 보면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지요?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은 양심을 버렸다.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양심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생하지 못한 자의 양심, 곧 악한 양심이고 다른 하나는 중생한 자의 양심, 곧 선한 양심입니다. 그런데 선한 양심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선하고 고요한 양심으로서 이 양심은 평안과 안위를 가져다 줍니다. 둘째는 선한 양심의 둘째는 고통받는 양심이에요. 이 양심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양심입니다. 이처럼 양심의 수준이 다 달라요. 어떤 때는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반면 어떤 때는 불안, 염려, 초조,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술을 진탕 마시고 낮잠을 실컷 자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한면으로 볼 때 불안한 양심을 달래보기 위한 자구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면제 먹고 마약하는 것 이런 게 다 뭔가 가만 살펴보면 이런 인간의 도덕적 자책감을 달래는 과정이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불안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고 해서 다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화인 맞은 양심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려요. 중생한 자의 양심,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선한 양심 때문에 그 작은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과 오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두신 도덕법을 유린해서 양심에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양심을 인도로 지진 것처럼 양심을 무디게 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양심은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하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겉으로 볼 때 불안해 보이지만 그가 갖고 있는 양심이 선한 양심이기 때문에 그 선한 양심 안에서 불안해하고 염려, 초조, 근심을 갖는 것은 오히려 건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불안하다 그 말이죠. 내 뼈가 녹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탄식하잖아요. 그게 화인받은 양심이라면 그런 정서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 안에 모종의 법을 새겨 놓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인간들은 우리가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라 그래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 맞죠?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죠? 얼마나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원숭이도 약간의 도덕적 자책감 같은 게 뭐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없죠, 동물들은. 물론 약간 부성애, 모성애를 발휘하기도 하고 집단 본능이 발동되어서 자기 편을 드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인간의 양심 안에서 일하는 이런 일들이 동물에게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새빨간 거짓말들이에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 쩌들어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은 판을 바꾸셔야 돼요. 새로 배우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왜 요리응답을 배우고 왜 고전을 읽어야 되는가 하면 이런 오염된 생각들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그리하여 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법을 갖지 못한 이방인들도 그 마음에 새긴 법을 이들의 행위로 증거하고 있으므로 결국 은밀한 일이 밝혀지는 마지막 심판의 날 결국은 그들이 행한 대로 다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율법을 계집하지 못했습니다. 저 모릅니다. 저는 기준과 원칙을 제시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정죄받을 근거도 없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에 그 법이 새겨져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있는 바로 이 율법에 따라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고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계시된 율법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율법은 본성의 법, 즉 양심과는 다르게 단순히 선하고 단순히 옳고 그런 것만을 제시하지는 않아요. 율법이라는 말은 가르침이라는 뜻으로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만 율법에 있지 않고 뭐도 있죠?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식법, 제사법도 있습니다. 그럼에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기준은 똑같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들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이 전혀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래서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율법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만 율법을 집행할 수 있는 의무를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유대인이나 언약, 즉 율법과 관계없는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엄중한 판단의 원칙 앞에 서야 된다는, 그리고 행한 대로 봉을 받아야 된다는 이 기준으로 볼 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판단과 정죄를 받아야 됩니까? 옳고 그름을 몰라서 그래요? 도덕 윤리를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지 않죠. 옳고 그름을 어느 정도 압니다. 강도들도,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너 커서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하는 부모도 자녀한테는 너는 적어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말하잖아요. 알죠? 옳고 그름, 판단 기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심판을 받게 됩니까? 앞서 제가 다 말씀드렸죠? 마음의 동기, 의도부터 시작해서 전 과정이 다 선하고 옳고 발라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그럴 만한 의지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된다는 말은 이걸 염두에 둔 말이죠. 이로 인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범죄한 자로 드러나게 될 것이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정죄와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구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는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구원과 행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가르칩니다. 요즘 새롭게 저술된 책들을 보면 이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라는 7절 말씀, 그리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는 10절 말씀은 암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참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본 바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2장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서 1절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에서 바울이 과연 구원 얻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가? 구원의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요, 심판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데 관심이 있지 않아요. 지금은 적어도. 오히려 바울은 자기 의를 의존하여 헛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옳아 보인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원리는 율법을 듣는다고 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아니라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원칙, 이런 기준에 부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원칙이 포기되거나 기준이 낮춰진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명기 강의하면서 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해를 하는가? 그럴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너무 정죄받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자기 순으로 끌어내려서 대충 지켜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과 외식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그렇게 원칙 자체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본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들에게 악 대신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은혜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율법을 무시하면 그것은 무책임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 그 사실을 계속해서 말해요. 왜 이 사실을 그토록 강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과정 안에 왜 이런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중요해요. 그것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와 능력 그리고 도덕적 양심을 따라 남들과는 다른 수준 높은 환상들을 대개 갖고 있는데 그 환상을 깨부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자기에 대한 환상을 깨부수셔야 돼요. 깨셔야 돼요. 나는 너와는 다르다. 이 구별의식이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범주가 당신과는 달라.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 개혁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들은 너와 다르다. 그 생각을 완전히 박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개혁신앙인이 아니에요. 이게 되는 게 개혁신앙이거든요. 사실 이걸 말하는 게 개혁신앙인데 뭐 조금 뭐 신학책 좀 읽었다고 조금 질서를 따라서 교회를 좀 세웠다고 남들이 갖지 못한 고상한 율법의 경건을 드러낸다고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는 개혁신앙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장에 들어와서 판단, 정죄, 보응, 진노, 심판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7절, 10절 말씀에 계속 나타나고 있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라는 말씀도 물론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랑이 되지 않고 헬라인들이 율법을 몰랐다는 것도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데 바울이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바위가 있죠. 그걸 둘로 나눠야 돼요. 그 둘로 나눌 때 오 한 마를 가지고 한번 꽝 하고 치면 둘로 딱 쪼개지느냐 하면 손이 아파서 죽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주 날카로운 정으로 처음부터 하나씩 이렇게 까나가야 돼요. 그죠? 로마서의 진술 방식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이방인들, 그 다음에 남을 판다는 사람들, 율법을 갖고 있다는 유대인들. 와, 저희들은 율법을 갖지 못했는데요? 라고 하는 이방인들. 모두 다 하나하나 다 겨냥해서 복음의 칼날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말은 이런 내용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아, 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어떻게 참 예수 믿습니까? 그냥 예수 전당 불신지옥 하면 그냥 갑자기 믿음이 막 용서 좀 치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진지하게 우리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참으로 복음의 은혜와 내용을 알고 있는지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왜 바울은 이런 사실을 계속 논증해 가는가? 그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유대인과 똑같은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자기 확신을 깨뜨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야요. 행위에 따른 심판의 원칙에 비춰봐야 칭의가 비로소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이 작업을 먼저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익숙하게 읽어왔죠. 여러분들 그죠? 줄줄줄줄 읽어왔지만 이 말씀이 실제로 의미하고 가르친 바가 뭔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적용해서 율법 앞에 죄인이지만 복음의 은혜로 내가 능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인간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다른 범주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높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배우고 있는 내용이 고상하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고상한 사람이 될 수 없음에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높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보응은 행한 대로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 분명한 원칙을 따라서 인간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의의 빛을 받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참으로 깊고 비밀한 뜻들을 우리의 마음에 깨닫고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래야 인간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래야 두 손 들고 주 옆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